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교회가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그 15절 16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렇게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 풍성한 교회였냐면 돈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부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치 중립적인 것이나 그 가치 중립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게 되면 그리고 그런 도구가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의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꾸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고 있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굽과 구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사야에게 이 멸망의 예언을 시키시죠. 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사야를 벌거벗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게 그리고 신발을 벗게 이렇게 시키셨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애굽과 구스가 이제 아주 초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근동의 이런 역학구도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이 남방 쪽에 아주 큰 강제로 군림을 하고 있고 북쪽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아주 신흥 강제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존재가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냐면 애굽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벗은 발과 벗은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가 익히 본문에서도 보아왔다시피 결국 그 벗은 발과 벗은 몸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대에는 전쟁에 의해서 패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극도의 수치감을 주죠. 그 극도의 수치감,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일종의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싸울 의지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옷들을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수치감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 전쟁을 수행하고 침략했던 침략 국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오늘 20장은 마치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실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경고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과 구스를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애굽과 구스는 이스라엘의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그 인간을 지은 존재, 즉 피조물은 인간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음을 해주셨냐면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도 벌써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 참 먹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먹는 게 이렇게 집중을 할까?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먹는 걸로 뭔가 갈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지 않는 것도 어디에서 갈라졌습니까?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에 갈라졌죠. 여러분, 유월절로 보십시오. 유월절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냐 안 먹냐로 갈려져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 내가 구원이에요. 그러나 먹지 않는 자는 그날 멸망하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신명기 14장 또 레위기 11장 같은 데서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굉장히 구분시키십니다. 그렇게 구분시키시고 또 결정적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 언약을 다 뭘로 제정을 하시냐면 또 먹을 것으로 제정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스스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육의 양식이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먹으라 그러시죠? 자기 자신을 먹으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강조점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내고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기준점이 먹는 걸로 나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먹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자체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을 섭취하고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주목하고 바라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서겠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새기고 있는 것들을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식이 되었든 우리의 돈이 되었든 우리의 어떤 사람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우리의 건강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만족을 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차없이 부수셔서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일계명의 싸움입니다. 신앙을 어렵고 복잡하게 우리가 가져가고 힘들게 가져갈 필요가 없이 신앙은 딱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계명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결국엔 내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자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결국 내가 내 옆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대상을 주목하고 거기에 내 정신을 내어놓느냐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여기에서 삶과 죽음이 결판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애굽과 구스인 동시에 또 누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면 마지막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에서 그렇게 끌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몇천 년 동안 온 사방에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정받아서 주님께 앞에 선택받아 따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간음해서요? 도둑질해서 탐심이 많아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가 영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그들의 속에 있는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그 뒤에 십계명 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계명들을 논하기는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어디서부터 실패를 딱 하고 말았냐면 1계명부터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벌써 1계명에서 실패를 하니까 나머지 밑에 계명들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 여러 가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좋았던 때가 있습니까? 지구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기 좋았던 때가 있나요? 과연 언제입니까? 언제는 그때는 유토피아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다 이런 때가 있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기 좋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뭐를 달고 살았냐면 살기 힘들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눈과 우리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결국 1계명의 싸움이다. 그 1계명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판나버리고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속 가운데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 그 구스에 대한 경고이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면을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경고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얼마나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만족을 구하려는 태도가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내 자신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할 때에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심각성과 깊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는 똑바로 서 있지 못해. 난 내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 주님 아닌 것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난 너무 많아. 나는 회개해야 돼. 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 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온다면 여러분은 역설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고 사도 요한이 그러했고 하나님을 마주대했던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봅시다. 깊이 바라보고 우리 속에 어떤 우상들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내 자신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는 그것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까 서두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칭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1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자 17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는 가난하다는 거죠. 곤고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그 다음에 괴롭다, 눈멀었다,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을 하죠? 벌거벗었다. 너 영적으로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 애굽과 구스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벌거벗음을 나중에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벗겨놨죠. 결국 그 예언의 목표와 타깃은 어디냐면 애굽과 구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가난과 헐벗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너희가 지금 너희가 내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내 종이 저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었어. 너는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깨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벌거벗음에서 돌이키도록 이스라엘에게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했냐면 아수르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잔인한 민족, 그 아수르를 우리가 막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마치 코로나가 다 없어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무슨 착각 속에 빠져있냐면 아수르만 사라져주면 저 위협에서 우리가 건진받기만 하면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죄악이 있는데 스스로 터진 웅덩이로 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와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길어 먹겠다고 했지만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일 어찌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로 가는 길은 어찌됨이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고통은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온 열방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핵심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바로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일깨워 주었을 때 그는 고통하고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괴로웠지만 자기 속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거두고 떠나셨는데 자신은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그는 고통하고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절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우리의 눈은 그곳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내 자신, 나의 가정,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바로 그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의 문제들이 온통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복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히 임재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해결이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이 고통인 줄 알아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으로 내 안에 또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